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나는 가끔 스스로를 위해 재능 찾기 놀이를 한다. 내가 남들보다 부족해 보이는 날, 나만의 재능 찾기 놀이를 하면 내가 훨씬 괜찮은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든다. 일상에서 낭만 찾기, 화가 탐구하기, 같은 노래 100번을 반복해서 듣기, 텔레비전 보면서 청소하기, 동네 슈퍼 아줌마랑 친해지기, 하루에 한 번 누군가를 칭찬하기, 이런 것들이 작지만 힘이 되는 내 일상의 재능들이다. 이소영 작가의 에세이 그림은 위로다의 한 부분이었는데요. 괜히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지는 날, 그래서 좀 우울하고 마음이 힘든 날, 여러분은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으시나요? 내가 가진 소소한 재능 찾기 놀이, 이거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법 여러 가지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3월 21일 토요일 윤고은의 EBS 북카페. 첫 곡은 랄라 스윗의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였습니다. 재능 찾기라는 거, 나를 토닥이고 더 잘 챙겨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놀이 같습니다. 이런 게 진짜 자기 관리 아닐까요? 일상 속에서 내가 가진 재능이 얼마나 숨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시간은 이렇게 꾸며집니다. 1부 명작 다시 읽기에서는 랩톨스토이의 부활 마지막 낭독을 들려드릴 거고요. 한양대학교 화학과의 김민경 교수와 함께하는 2부 이런 게 과학에서는 카를로 로벨리의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를 펼쳐봅니다. EBS 북카페는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본방송으로, 밤 12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재방송 중에 보내주신 사연들도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한 주간 소개 못한 사연들 중에서 몇 분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봄바람님, 요양보호사라는 업무 특성상 고객 집에서 일해온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쉬고 있어요. 보통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노인분이시고 접촉이 많다 보니까요. 그 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집 안에서만 지내다가 우연히 북카페를 만났네요. 봄이지만 잔뜩 위축된 요즘, 봄 햇살처럼 곁에 포근히 있어주는 북카페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우연히 만난 이 북카페가 봄바람님께 조금이라도 편안한 기분 느끼게 했다니까 저도 사연 읽으면서 참 기쁘고 뿌듯합니다. 모든 상황이 조금씩 좋아질 테니까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고 견뎌보기로 하죠. 박진희님, 지난 화요일이 저의 4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설날에 수술 받고 아직 회복 중입니다. 올해는 건강하길 바라봅니다. 설에 수술 받으시고 회복 중이시군요. 더 나은 앞으로를 위해서 조금 쉬어가는 숨을 고르는 시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두 배로 더 빠르게 더 많이 회복하시길 북카페가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584번, 요즘 친구들도 동호회 모임 지인들도 만날 수가 없어 아쉽네요. 더 기다려야 되겠죠? 하셨는데요. 네, 저도 요즘 꽤 오랜 시간 정말 친구를 못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창회 이런 것도 지금 계속 한 달 한 달 단위로 계속 미뤄지고 있고요.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진짜 신나게 자유롭게 만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이찬주님이 청하신 이문세의 붉은 노을 듣고 명작 다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추억 속 명작과 만나는 시간. EBS 북카페 1부 명작 다시 읽기. 2주의 명작은 랩 톨스토이의 부활입니다. 마지막까지 낭독 수고해 주실 세 분의 성우 소개해 드릴게요. 성우 이민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BS 전속 성우 이보용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BS 전속 성우 이상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작에 걸맞은 명품 낭독 부탁드리면서 퀴즈 드릴게요. 1910년 10월 27일 밤 집을 나온 톨스토이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이곳에서 눈을 감았는데요. 톨스토이가 생을 마감한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영지의 농장, 2번 간이 기차역. 문제 들으셨다면 문제 안에 힌트가 이미 나왔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샵 1045, 반디는 무료입니다. 지금 바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랩 톨스토이의 부활, 마지막 낭독 들어갑니다. 까추샤가 시베리아로 떠나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발목에 철컥철컥 쇠고랑을 찬 삭발한 죄수들이 앞장섰고, 그 다음엔 손목에 수갑을 찬 죄수들, 그 뒤에 회색 죄수복에 머리수건을 한 여자 죄수들이 섰습니다. 네흘도프도 대열의 뒤쪽에서 까추샤를 따라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대열이 움직이자 뿌연 흙먼지가 일었고요. 무더위에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계속 걷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죄수들이 쓰러졌고 그들은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호송장교는 빨리 걸으라며 매질만 가할 뿐이었죠. 심지어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건장한 호송장교가 잔뜩 인상을 찌푸린 채 상스럽고 거친 욕설을 쉼없이 퍼붓고 있었다. 그 앞에는 머리 반만 깎인 비쩍 마른 남자 죄수가 서 있었다. 죄수는 한 손으로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빽빽거리며 울어대는 어린아이를 수건에 싸서 안고 있었다.
나 같은 놈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해. 어서 이 개집애를 여자들한테 데려다 주지 못해 수갑을 쳐란 말이야.
아내가 똠스크에서 티푸스로 병사한 이래 줄곧 자기 손으로 딸을 안고 유형지로 끌려가던 농민 조합원에게 장교는 수갑을 차라고 강요했다. 그러나 어린 딸을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수갑을 차지 못하겠다는 죄수의 변명은 기분이 상해 있던 장교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는 즉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죄수를 후려 팼던 것이다. 죄수들 사이에서는 점점 야유 소리가 높아갔다.
똠스크에서부터 수갑을 차지 않고 온 사람입니다.
짐승의 새끼가 아니라 어린애란 말이에요.
이건 불법이다. 지금 말한 놈 누구야? 어떤 놈이 짓거리는 거야? 내가 네 놈한테 법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아, 네 놈이야? 아니면 네 놈이야?
우리 모두가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러나 그 죄수는 이야기를 끝마칠 수 없었다. 장교가 두 손으로 그의 얼굴을 두들겨 패기 시작한 것이다.
네 놈들이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거지. 폭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지 어디 내가 보여줘마. 짐승들처럼 사정없이 쏴버리고 말겠어.
죄수들은 침묵했다. 한 호송병이 버둥거리며 울부짖는 아이를 떼어놓자 다른 호송병이 순순히 내민 죄수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개집애를 여자들한테 데려가.
아이는 버둥거리면서 빨갛게 핏발선 얼굴로 줄기차게 울어댔다. 그때 죄수들 사이에서 마슬로바가 앞으로 나섰다.
장교님, 제가 이 아이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난 상관없으니 원한다면 데려가시오. 그런데 도망이라도 치면 그땐 누가 책임질 거요?
어린애를 데리고 어떻게 도망칩니까?
당신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가시오.
자, 이리 온.
모든 것이 수습되었다. 아이를 품에 안은 마슬로바는 여자 죄수들 사이에 섰다. 이 광경을 내내 지켜보던 시몬소는 마차에 올라타려는 호송 장교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장교님의 처사는 옳지 않았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네.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의 처사는 옳지 않았습니다.
시몬소는 짙은 눈썹 밑으로 두 눈에서 광채를 뿜으며 말했다. 조시 그로반의 브로큰 바우였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시몬손이라는 이 남자, 누구일까요? 그는 혁명을 하다가 붙잡혀온 정치범이었어요. 회계사인 아버지가 축제한 부정한 재산을 민중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던 그는 무지한 민중들을 깨우는 교육운동을 하다가 정치범이 됐는데요. 멀리서 까추샤를 지켜보면서 어느새 그녀에게 사랑의 감정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까추샤 역시 이제껏 접해온 부류의 남자들과는 다른 시몬손의 사랑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에 자신감을 갖게 됐고요. 어느 날 까추샤를 만나러 간 네흘류도프에게 시몬손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까추샤와 당신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그녀의 관계를 당신에게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네흘리도프는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시몬손의 솔직하고 정직한 태도에 호감을 가지면서 말했다.
까추샤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예, 그래서 그녀에게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건 그녀가 결정할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과 의논하지 않고는 그 문제에 대해 마음을 결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건 왜죠?
당신과의 관계를 확실히 매듭짓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녀로선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 문제에 대한 제 입장은 확고합니다. 저는 제 의무라고 생각되는 일을 실행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녀를 구속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시겠죠. 하지만 그녀는 당신의 희생을 원치 않습니다.
희생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심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무슨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까?
그녀는 당신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일을 제가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로서는 이 말씀밖에 드릴 수 없군요. 그녀는 자유롭지만 저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전해드리죠. 저는 수많은 고초를 겪은 아름답고 보기 드문 인간으로서 그녀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정말 돕고 싶습니다. 그녀의 처지를 개선시키고.
시몬손의 떨리는 목소리에 네흘리도프는 적잖이 놀랐다.
만일 그녀가 당신의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제 도움을 받게 해주십시오. 저를 그녀의 유형지로 보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4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녀의 곁에 살면서 그 운명의 짐을 떨어주고 싶은...
그는 흥분해서 말하다가 다시 목이 메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당신 같은 보호자를 만난 것이 기쁠 따름입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당신이, 그녀와 제가 결혼했을 때 행복해할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물론 행복하지요.
네흘도프와 시몬손, 까츄샤는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오늘의 명작 퀴즈 다시 드릴게요. 1910년 10월 27일 밤 집을 나온 톨스토이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이곳에서 눈을 감았는데요. 톨스토이가 생을 마감한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영지의 농장, 2번 가니 기차역.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샵 1045, 무료인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낭독 계속 이어갑니다. 고우림의 백만송이 장미. 고우림의 백만송이 장미 들으셨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1부 명작 다시 읽기. 이번 주에는 레프 톨스토이의 부활을 열린 책들 이대우 번역본으로 읽고 있습니다. 네흘리도프가 시몬손의 이야기를 처음 전했을 때 까주샤는 왜 내가 그의 인생까지 망쳐야 하냐면서 무척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네흘리도프 역시 혁명에 가담했다 잡혀온 정치범들, 노동자와 농민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가식과 허위가 아닌 진짜 세상,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소식이 도착했어요. 네흘도프가 황제에게 올렸던 탄원서가 받아들여져 까츄샤의 석방이 결정된 것입니다. 자유의 몸이 된 까츄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게 뭐가 있겠어요? 시몬손이 가는 곳으로 동행할 생각인데요.
까츄샤는 몹시 흥분해 있었지만 네흘리도프를 똑바로 쳐다보며 할 말을 미리 준비해온 것처럼 빠르고 분명하게 대답했다.
정말요?
왜 놀라시죠? 만일 그분이 자기 곁에 있어달라고 하시면 저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어때서요?
둘 중 하나다. 그녀는 시몬손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바치려는 희생이 필요 없거나, 아니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행복을 위해 나를 물리치려는 거다. 시몬손과 자신의 운명을 결합시켜서 영원히 배수진을 치겠다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자 네흘리도프는 부끄러워지면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만일 당신이 그를 사랑한다면...
사랑하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마세요. 그런 건 이미 다 떨쳐버렸어요. 그리고 시몬손은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그야 물론이요. 그는 훌륭한 사람이요.
그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는 않을까, 혹은 자기가 할 말을 다 못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듯 그녀는 다시 그의 말을 가로챘다.
네흘리도프, 당신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아마도 이렇게 될 운명이었나 봐요. 당신도 인간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해요.
나는 이런 걸 기대하지는 않았어.
왜 이렇게 살면서 고생을 하시는 거죠? 당신은 충분히 고통받으셨어요.
나는 고통스럽지 않았어. 그건 내게 좋은 일이었어. 그리고 가능하면 당신을 위해 봉사하고 싶었고.
우리에게는
이라고 말하고 나서 그녀는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당신은 저를 위해서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해주셨어요. 만일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그녀는 무슨 말인가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소.
계산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사이의 계산은 하느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어느새 그녀의 까만 눈동자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여자요.
제가 좋은 여자라고요?
목맨 소리로 말하는 그녀의 얼굴에 애처로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이만 돌아가야겠어요.
작별 인사는 하지 않겠소. 당신을 다시 만나야 할 테니까.
용서하세요.
그녀는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묘한 시선과 애처로운 미소와 함께 그녀가 한 말은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라 용서하세요였다. 네흘리도프는 자신의 예상 가운데 후자의 이유로 그녀가 그런 결정을 내렸음을 확실히 깨달았다. 그녀는 네흘리도프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과 결합하면 그의 인생을 망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시몬손과 함께 떠남으로써 그에게 자유를 주고 자신이 바라는 대로 실행한다는 생각에 기뻐하면서도 그와의 이별을 괴로워했던 것이다. 타마라 시냐프스카야의 까추샤였습니다. 떠나가는 까추샤의 뒷모습을 배웅한 뒤 네흘도프는 자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한 젊은 혁명가의 죽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수많은 종교를 거쳐 이제는 자신의 영혼을 믿는다는 한 노인도 만났죠. 숙소로 돌아온 네흘도프는 성경을 펼쳐 마테오 복음서의 산상수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거듭거듭 읽어나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자신의 내면의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흘리도프는 타오르는 램프의 불빛을 응시하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 삶의 추악한 모습을 떠올린 후 만일 세상 사람들이 이런 규율들을 바탕으로 살아간다면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해 보았다. 그러자 한동안 느낄 수 없었던 환희가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다. 마치 오랜 고뇌와 고통 끝에 평온과 자유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복음서를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 이제껏 수없이 읽으면서도 그냥 지나쳤던 구절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제야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지만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또 믿지도 않았던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이런 계율을 실천함으로써 자신들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믿게 되었다. 이것은 교리 전체에 면면이 흐르고 있으며 포도밭 농부들의 우화 속에 힘차고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농부들은 일을 하도록 맡겨진 주인의 포도밭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포도밭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이 자신들의 것이며 자신들이 할 일은 포도밭에서 인생을 향유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여 주인을 잊었고 주인이나 주인에 대한 의무를 상기시키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말았다. 네흘리도프는 생각했다.
우리들도 그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가 생명의 주인이며 생명은 우리의 쾌락을 위해 부여된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 보내졌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의지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 살기로 결정한다면 주인의 의지를 이행하지 않는 포도밭 농부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반복하는 셈이 된다. 주인의 의지는 이 계율들 속에서 묘사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계율을 실천할 때에만 지상의 신의 왕국이 건설되고 사람들은 그에 걸맞은 은혜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곁들여 받게 될 것만을 구하고 있으니 아마 그것을 찾지 못할 것이다. 내 필생의 사업은 바로 이것이다. 이제 한 가지 일이 끝나고 다른 일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날 밤부터 네흘 도프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생활 조건에 그가 발을 내디뎠기 때문이며 그때부터 일어난 모든 일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시기가 어떻게 끝을 맺을는지는 미래가 보여줄 것이다. 부활의 이별에서 영원으로 윤신혜가 함께했습니다. 밤을 꼬박 세운 네흘도프. 다음날 아침부터 펼쳐진 그의 새로운 미래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성경의 참된 가르침을 발견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부활의 마무리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등장인물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선하지 않다는 것. 양심의 가책과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에서 정신적인 부활을 향한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작품이 주는 사랑과 구원이라는 위대한 감동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톨스토이의 부활, 저도 솔직히 이번에 처음 읽게 된 작품이었어요. 부활 상하. 두 권으로 두툼한 책이 있어서 약간 와 드디어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빨리 읽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묘사나 뭐 자연 묘사뿐만 아니고 심리 묘사가 너무나 흡입력이 있게 펼쳐지고 있어서 정말 금세 두 권을 따라 읽게 됐습니다. 네흘도프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 자기 만족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동감을 하지를 못했는데요. 따라 읽는 동안 네흘도프의 그 마음도 조금은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정말 잊지 못할 입체적인 인물로 오래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제정 러시아 사회의 어떤 면면들, 제가 살아보지 못했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날 제 주변에서도 여전히 가끔 보이는 그런 면면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싶어서 더 마음이 좀 아리기도 했고 뜨끔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레프 톨스토이의 부활,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요.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레프 톨스토이의 부활, 열린 책들 이대우 번역본으로 함께 읽어봤습니다. 명작 다시 읽기 다음 주에는 제임스 매튜 베리의 피터팬으로 돌아올게요. 감동적인 낭독 들려주신 성우 이민규님, EBS 전속 성우 이상준님, 이보용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명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톨스토이가 눈을 감은 곳, 정답은 2번 간이 기차역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고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 김민경 교수와 함께하는 이런 게 과학, 카를로 로벨리의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를 펼쳐봅니다. 휴대전화 6985번으로 보내주신 신청곡 추가열의 행복해요. 1부 끝곡으로 듣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